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 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 전반적인 4장을 갖고 마지막 때에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원래는 말씀을 딱 읽고 완전히 A라는 거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갔어요. 쭉 준비하다가요. 중간에 주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자체는 같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두 주 전인가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외로움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극단적인 개인의 외로움에 대해서 이겨낸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면서 주님의 그 작은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몸소 움직여서 또한 실천해야 될 것. 그리고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통해 또한 위로를 받을 것.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영적인 외로움의 극복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홀로 놓여진 것 같은 그러한 나의 외로움도 역시 함께 이겨낼 수 있음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좀 오늘 말씀은 다른 각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외로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시간 설교라고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목 자체는 마지막 때에 할 일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 중 하나로 보입니다. 빌립보서를 썼던 이제 로마 시대 로마에서의 그 갇힌 생활 이후 두 번째로 이렇게 갇힌 상태가 되었던 사도 바울로 보입니다.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려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는 그러한 기대가 더 이상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나중에 또 읽겠지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라고 적습니다. 그러니 이제 네로 황제가 역사적으로는 서기 68년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 서신지서는 아마도 서기 65년, 67년 요 정도에 쓰여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에베소서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이제 세상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었었던 것 같습니다. 디모데 후서 그 1장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너 보기를 몹시 원함은 내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어쩌면 삶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마지막 그와의 만남을 그렇게 고대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사역을 하며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또 얼마나 그는 눈물을 흘리고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에 또한 있었겠습니까. 그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그렇게 보기 원했던 것이죠. 그의 편지 곳곳에 인간적인 어떻게 보면 고독함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또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남기고 싶은 그 권면 그리고 용기를 주는 문구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남아있으면서 간절히 그렇게 권면하며 또한 도움을 주고자 했었던 사도 바울의 어쩌면 굉장히 사적인 그러한 편지가 또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게 이 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인간적인 고뇌와 인간적인 면을 우리가 그가 너무나 논리적인 글과 이런 것을 쓰면서 차가워만 보이고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 따뜻함과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의 주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내면을 생각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또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로 한번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 때라고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dispensation 즉 경륜의 진리를 다른 교회들보다 일반적인 다른 교회들보다 조금 더 자세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지막 때라는 단어를 상당히 다른 교회보다 잘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마지막 때 세상의 마지막 때 이러한 것을 우리는 우선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두 가지 마지막 때를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주의 날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의 마지막 때이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인생에서의 또한 마지막 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로부터 귀를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며 어떤 미래의 어떤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이 사절을 보면서 이 부분으로 사실 설교를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물론 구절의 설명에 따라 다른 때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3절 4절에서 보이는 그 내용을 보면 분명 주의 날이 가까운 그때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모순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각도에서 보면 이 지금 서신서를 썼었던 대략 2000년 전에 이 글을 쓰던 그 당시도 마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분명히 있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와 비교해 본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사람들의 그 태도는 지금 현재 더욱더 극악해졌음을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들이 사람들에게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안 들어갑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참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설은 있는데 설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설교자 자신의 경험과 같은 이야기는 잘하는데 성경적 교리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잣대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에서 정의하시는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부족합니다. 요즘의 예배들을 많이 보면 감정의 흥분들은 있지만 차분한 진정 성경의 말씀의 이해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지금 일어나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 같은 상당히 큰 규모의 예배를 유튜브를 통해서 잠시 봤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제 그 소위 한국에서 잘 나가고 있는 그 제도권적인 그 교회와 교회의 그들과 우리 교회는 이제 다 그 다름이 너무나 커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교회라는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기에도 이제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구나 라는 생각조차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너무나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틀린 말씀을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안 좋은 말씀을 하는 것 같진 않지만 예수님 대신에 구원 대신에 죄 대신에 특히 예수님과 그 복음과 그 진리 대신에 어떤 다른 신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심지어는 정당의 이름을 집어넣어도 괜찮은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은 있지만 진정한 교리는 그 안에 있지 않고 점점 일반화시키는 얘기들이 있어가는 것을 봅니다. 요즘에 누가 깊은 성경 말씀 공부를 하냐라는 이야기도 심지어 듣기도 하죠. 교리는 따분하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적인 진리, 교리는 성경적인 가르침과 진리인데 그러한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요즘에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놀랍지 않게 이제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여 귀가 가려워서 그러는 것이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자기 임의대로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참으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의 교사와 목사들로부터 진리와 교리를 스스로 듣고 그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리는 대로 자기의 마음에 듣는 선생들을 쌓아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정한 진리로부터 도리어 귀를 돌이키고 말씀과 비슷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꾸며낸 이야기에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점점 진리와 교리를 전하는 교회는 진정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교회들은 도리어 사람들의 선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얘기할수록 그의 귀가 가렵고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소위 요즘 이야기로 정신승리, 스스로 위안을 하는 정신승리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니고요. 슬픈 현실은 세상에서 심지어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 진리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본다는 것이죠. 여기에 올바른 교회의 인간적인 외로움도 교회를 인간으로 봤었어요. 인간들이 모인 것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 교회의 외로움, 교회의 인간적인 외로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이 시점에 세상에 있더라도 그러나 말씀으로 봤었을 때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라는 시점에서 진리를 전하는 교회의 인간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의 외로움이 있다면 또한 두 번째 상황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마지막 때가 또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듯이 6절 7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이 떠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갇힌 몸이 풀려나고 자유로운 몸이 되지 못하고 얼마 있지 않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것으로 보이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60대 중후반이 되었을 때 순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30대에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대략 30여 년 동안에 쉼 없는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진정 쉼 없는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나이가 된 것이죠. 나이가 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가 된 것이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지금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도록 많은 열매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수많은 열매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지금 디모데 후서를 보았을 때 그의 말년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외로워 보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그 상황을 잘 알 수 있죠. 10절부터 12절을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읽으면,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14절서부터 16절을 보면, 16절의 일부입니다. 앞부분.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15절에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16절에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떠나고 오직 누가만 함께 있었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를 사람들이 도리어 그 사람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그와 반대 방향에 섰으며 그와 도리어 아무도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부분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사도 바울의 내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처럼 진정 사심 없이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진심으로 사역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렇게도 심하게 자신을 대했던 알렉산더를 따라서 사도 바울을 버렸던 사람들에 대해서조차 16절 뒷부분을 보면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에 대한 용서를 기도했음을, 참 사도 바울을,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사도 바울의 말년에 남은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외로워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인 것이죠. 지금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사역과 글을 통해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그의 유산을 받고 있고 수많은 열매들이 그 후에 글을 통해 나왔지만, 이 땅에서의 그의 마지막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을 만큼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그 사람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보면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아쉽고 안타깝고 슬픈 그러한 감정이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라고 편지하는 사도 말을 통해서, 제발 나에게 한번 와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그의 마음을 내면에 얼마나 보고 싶고 같이 교제하고 싶고, 이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결코 진정한 교회면 작아질 수밖에 없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말년을 외로울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믿음에 미국에 있거나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전혀 외롭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말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 자신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와 같이 외로운 형태를 취하게 되며 개인적 혹은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놀라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죠. 특히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 그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그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될까? 첫 번째로 인생의 마지막 때이든 아니면 세상의 마지막 때이든 내가 할 일은 내 주변에 남아있는 신실한 성도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아까 읽었듯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고 적습니다. 이것은 내 주위에 아무도 없고 아이고 그저 그냥 누가 한 명 그냥 겨우 한 명 있다라는 푸념의 글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와 함께하는 누가를 소중히 여기고 그를 기억하고 다시 그를 고마워하며 그의 소중함을 그가 주는 위안을 그를 통해서 얻는 교제의 풍성함을 기억하고 그 누가의 그 위로의 그 대상의 그 누가를 디모데와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이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까지 누가 함께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가가 그렇게 함께 했고 서로에게 분명히 의지가 되었을 것이고 분명 주님 안에서 풍성한 교제를 했을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해 또한 누가의 글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들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디모데 후서는 또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와주기를 바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6절 전반부에 내가 처음 답변할 때에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하였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너무도 아쉽게도 그의 주위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역을 위해 분명히 파송했었죠. 지금 글을 봐서요. 파송을 보낸 사람들. 그리고 그에게 남아있는 신실한 누가. 그리고 너무도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사도 바울 곁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간적인 영적인 교제의 풍성함은 어쩌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제 좀 더하게 내 주위에 많은 사람 좀 있게 사람들 좀 보내달라 마가를 그런 이유로 나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11절에 보면 마가를 취해 데리고 오라 그가 사역을 위해 내게 유익하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교제라는 측면에서는 어쩌면 디모데와 누가만으로 좋겠을지도 모릅니다. 마가가 오더라도 교제의 측면은 2차적인 것이고 사역의 측면으로 마가가 필요함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저는 저의 개인의 성격 탓도 있겠지만 저는 의미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전화번호 부상에 컨택지에 1,000명, 2,000명이 있는 것보다 진정 솔직하고 진솔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성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며 그 가운데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수의 영적인 형제 자매님만으로도 풍성한 나의 교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 주위에 남겨진 영적인 동지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꼭 기억하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개인의 마지막 때이든 세상의 마지막 때이든 우리가 할 일은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큰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많은 진리를 알고 있고 사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질문과 난해한 구절들과 어려운 구절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박식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말 구약의 모든 내용을 암기하듯 달달 외웠을 것 같은 사도 바울이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에게 올 때 부탁을 합니다.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에서 가보에게 맡겨놓은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들을 가져오되 특별히 양피지들을 가져오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앞부분 보면 감옥이 얼마나 춥고 힘들었을까, 겉옷 하나도 없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좀 아픈 구절인데요. 또 뒷부분을 보면 책들, 특별히 양피지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양피지를 갖고 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는 이제 구약이겠죠. 성경을 가지고 오라는 말씀,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내일이라도 처형을 당해도 놀랍지 않은 그 인생의 마지막이고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르는 그 시간이었지만, 그는 그 가운데에서도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하고 주님의 진리를 끝까지 더욱 알기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놀랍죠. 여러분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갖다 달라고 요청하실 것 같습니까? 사식 좀 넣어달라. 그 중에 분명 성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 없었으면 성경책 넣어달라. 우리는 왜 성경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읽어야 할까? 그 이유는 내 삶이 이 세상의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이 이 성경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뭔가 하면 과거의 구약에서 교회가 생기고 쭉 오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그 미래에 일어날 그 일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 그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 성경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나에게, 내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통해 소망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갇힌 자 되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그 소망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인간적인 외로움은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대체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내가 이 성경을 읽어야 되지만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또한 왜 읽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충분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러기에 두려움을 갖거나 공포를 갖거나 의문을 갖거나 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아래 있으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도리어 분명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올바른 교회가 번성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타락할 것이고 교회도 변질되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마치 홀로 있는 것 같은 작은 진리의 교회지만 성경을 읽으며 그 안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을 읽으며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혹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할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즉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지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말씀에 대한 것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령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진리로부터 사람들이 돌아서고 진정한 말씀에서 사람들이 떠나는 상황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의 일을 행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재밌었던 구절은 2절에 말씀을 선포하라고 얘기하시며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는 것입니다. 때에 맞든지 혹은 맞지 아니하든지 한다는 것은 언제를 얘기합니까? 항상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도리어 항상 그것도 긴급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urgency를 갖고 긴급히 해라. 절박하게 긴급히 해라. 긴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실 이것은 그리고 명령입니다.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입니다. 맹세에 가까운 명령입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령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강력하게 강하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선포하는 일입니다. 선포하는 일. 특히 마지막 때에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36절에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항상 같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꼭 같지 않아요. 물론 뿌리는 자가 거둘 수 있죠. 그게 참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될 것은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인생의 마지막 때에조차도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건국 아버지이고요. 독립선언서 작성한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세 번째인가요? 대통령이었고요. 엄청난 사람이죠. 그렇죠? 진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만의 세계관과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적인 선생으로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생각하지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동정녀 탄생, 부활과 같은 성경적인 기적의 부분들을 전혀 믿지 않았고요. 이것은 나중에 더해진 허구적인 이야기로 간주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유주의 철학 신학자들과 거의 비슷하죠. 지금 교회들이 엄청나게 영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뭔가 하면요. 그가 가위와 칼을 갖고 사복음서를 이렇게 오려냈어요. 오려내 갖고 자기가 믿는 구절들을 이렇게 딱 붙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갖고 그 스스로 나사렛 예수의 삶과 윤리라는 이제 어떤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책이라고 이렇게 칭했어요. 그리고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인간에게 제공된 것 중에 가장 숭고하고 자비로운 도덕률이 남아 있음을 알게 되었다네. 나는 인쇄된 책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잘라내서 분명히 그의 것 그리고 걸음 속에 다이아몬드처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정리함으로써 나 자신의 사용을 위해서 이 작업을 했다네. 그 결과 순수하고 단순한 교리로 구성된 46페이지의 책이 탄생했지. 이러면서 다 도려낸 기적은 도려내고 이거 자신한테 안 맞는 거 도려내고 이래갖고 책을 만들었어요.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여러분 토마스 제퍼슨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최고의 지성인 중 한 사람이고 지도자인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라면 그와 깊은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하지만 그가 내 친구라면 내 인생의 자랑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야, 저 사람 아빠 친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언정 바울과 누가 사이 혹은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그러한 교제가 토마스 제퍼슨과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은 지금 사실 토마스 제퍼슨보다 더욱 심하게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에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제권은 사실 계속해서 넓혀지지 않고 사실적으로는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에 놀랍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꼭 위안받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할 이 세 가지 일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내 곁에 남아있는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를 기억하고 감사해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회가 될 때마다 긴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